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실시하는 온라인 회복 모임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의 회복 간섭이라는 과제를 갖고 실제로 회복 모임 참여자 몇 분과 함께 온라인 회복 모임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복 모임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회복 참여자 여러분들께 나의 회복 체험을 나누어 주시는 귀한 회복 봉사에 우리 모두 감사드립시다. 온라인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들도 실제로 회복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온라인 회복 모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온라인 회복 모임을 통해서 더욱 회복될 수 있고 이 온라인 회복 모임 생방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평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그려간 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 분께서 중독 문제에 대한 가족 회복 간섭의 그 중요성에 대한 과제를 그 읽어주시겠습니다.
통상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게 되면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배우자 혼자서 또는 가족들의 힘으로만 대처하다가 조기 발견과 조기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내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7년의 세월이 소요되고 또 이를 한 아내가 남편을 회복으로 인내하기까지는 2년이 더 걸린다는 조사는 중독 문제 확인이 얼마나 어렵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족들은 내 가정에 중독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지는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설상가상으로 가족들은 장기간 중독 결과들에 시달리고 일일이 대처하느냐고 밤낮으로 스트레스 속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서적으로 지쳐서 별대로 되라든가 한 가지도 뜻대로 되리었자 뭐가 뭔지 모르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어 더 이상 회복감성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까지 생긴다.
나부터 끝난 겁니까? 그 아신 지 그 몇 년 되셨고 그간 그 겪으셨던 그 수치심이나 그 좌절감을 그 함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독 문제로 제가 느낀 거는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중독 문제라고 생각한 그 달에 이 중독 모임을 나왔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솔직히 중독이라고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도박이나 그런 걸 한다는 거는 결혼하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게 벌써 16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중독이고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은 수치심이나 좌절감 같은 건 솔직히 못 느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독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그다음에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나누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그 아까 그 읽어주신 남성 참여자분께서 여자분 가족은 다르겠지만 또 그 중독 문제로서 어떤 본인이 수치심이나 그 좌절감 같은 것을 느끼셨는지
많이 느꼈죠. 수치심 같은 게. 제가 그 수치심 같은 게 느낀 게 중독 문제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무슨 의사죠?
정신과
의사를 한번 만나봤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더라고. 정신과 의사가. 그다음부터는 오지도 않고 뭐 못 봤어요. 한번 쿠레톤에서 만났는데 전혀 그냥 뭐 굉장히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도 뭐, 재발하는 거는 또 시간 문제니까, 그게 또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느끼신 거. 다음은 그 회복으로 나오기 이전에, 가족들이 그, 나름대로 실시하신 회복 간절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과제를 우리 그, 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실 가족들은 중독 문제를 발견한 처음부터 나름대로 회복 간섭을 적극 실천에 옮긴다. 남편이 도박이나 마약을 하는 경우에 출퇴근 시간을 몇 분까지 정확히 확인하고 심지어는 차 마일리지 숫자를 일일이 매일 체크하며 옷이나 소지품에서 담배나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지를 살피는데 후각을 곤두세우고 크레딧 사용 내역은 물론 소지품과 전화근 기록들까지 면밀히 점검하기도 하여 사슬 탐정이 따로 없을 정도이다. 또 어떤 주부는 카지노로 찾아가서 남편이 하는 내기 테이블을 뒤엎는 바람에 경비원이 출동하기도 하며 또다시 재발된 것에 분통이 터진 부인들은 남편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벽에 마구 찢어 피를 흘리며 시신하기도 한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가정에서 중독 행위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도 왜 가족들은 중독자를 회복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것일까? 가족들은 처음부터 중독증의 생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회복 간섭을 시작한 것이 문제이고 중독자는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며 가족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할 기상천외한 알리바이나 거짓말, 거부반응 또는 동정적인 연극 연출 등으로 항상 가족보다 앞서서 처신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10여 년간 별의별 노력과 방법들을 다 해봐도 중독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회복으로 나오시기 전에 출퇴근 시간을 점검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남편의 차 마일 체크한다든지 옷이나 소지품 조사,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 그 확인 그런 네 가지 중에서 지금 그 여성분께서는 그 어떤 그 것을 주로 간섭하실 때 사용하셨습니까? 그 중에서
저는 출퇴근 시간 점검하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 확인.
그 출퇴근 시간이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그러니까 고용주한테 전화해가지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온 시간하고 안 맞을 때
시간이 안 맞으실 때는 그 정서적인 그 감정이 어떠셨어요?
불안하고 가슴이 뛰고 멍해지고
그럼 크레딧 카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캐시를 가져갈 그 틈이 없는데 가서 하고 왔다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크레딧 카드 그 스테이먼이 오면은 확인해 보면은 연락 없이 이제 뭐 썼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만약에 뭐를 의심하셨는데 그거를 예, 확인해 보니까 아닌 걸로 판명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땐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닌 걸로 판명이 나도 불안한 마음은 그냥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그 남성 회복자 좀 사례를 읽어주셨는데, 그 부인으로부터 어떤 이런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출금 체크, 마일리지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걸 주로 그 확인을 하신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점검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가면은, 이제 회사 전화가 와서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그 체크를 하고, 그리고 퇴근할 때도 이제 몇 시에 출발하는지 항상 회사로 전화하든지 아니면 셀러폰으로 전화를 해서 그 거리를 대충 측정해서 몇 시에 도착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그 자세히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만의 경우에 본인은 도박을 안 하시고 바로 회사를 오는데 트래픽 같은 걸로 밀려갖고 어떻게 뭐 좀 늦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인데 그 가족이 자꾸만 그 의심할 때는 그 어떤 그 기분이셨어요?
뭐 황당하죠. 저는 막 그러니까는 그런 그게 아니었는데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 집사람이 그 상황을 저는 깨끗 클린한데 상황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도저히 뭐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라든가 그런 게 많이 그 행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맞습니다. 이거 지금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신 거는 그 회복 이론을 잘 모르시고 그냥 상황에 따라 급하게 그 대처해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회복 간섭 이론, 즉 영어로만 인터베이션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나중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간 가족들은 각가지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독 문제가 자꾸만 악화되자 중독자가 완전히 다 망가질 때까지 주위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속수무책론의 견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그러한 고정관념들의 새로운 회복관계 이론이 소개되었고 그간 꾸준한 연구 노력으로 70년대부터는 이 회복간섭 이론이 점차 인정을 받게 되어 오늘날에는 중독증 회복에 회복간섭 이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간 사회적으로는 약물 남용자들에게 싫다는 말을 하거나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원칙론들이 많이 대두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중독 물체 반입이나 약물 허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단속과 처벌 강화 정책으로만 일관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마치 가정에서 중독 문제를 잘 모르고 중독자를 대체하고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단속하고 감옥으로 보내서도 중독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아마 도박이나 마약을 할 상황이나 유혹이 있을 때 단지 싫다고 말하는 것은 마약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친구들의 유혹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지만 일단 중독 행위를 장시간 해갖고 중단 노력이 거듭 실패한 중독자들에게는 이런 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중독자들을 처벌 대신에 회복 참여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어떤 부모들은 일부러 마약 자녀가 경찰에 붙잡혀서 빨리 회복기관으로 보내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고 회복기관들도 아내나 부모에게 엄마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을 해주기도 한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 긴 과제를 위해서 고맙는데요. 어떠십니까? 회복 참여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제를 하시는데 같이 우리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회복으로 나오기 전에 회복 간섭 이론이라는 그 용어 자체, 인터베이션이라는 그 이론을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국정은 어떠십니까? 이런, 그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예. 예. 그 다음에는 그러면, 두 번째는, 중독 행위를 하고 싶었을 때 우리가 과연 뭐, 우리 여기 마약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은, 그래서 싫다라고 이렇게, 우리 마약 그런 손대는 분 거잖아요. 뭐, 짝세인 노라고 그러잖아요. 싫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가족들이 하지 말라고, 어떤 내가 중독 행위를 하고 싶을 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냥 이성적으로 애원하고 그랬을 때, 과연 중독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거 처음 안 오시면 과거에 했을 때 가족이 애원하고 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말이 몇 개 들어갔습니까?
안 몇 개 들어갔어요.
예. 왜 안 몇 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중독 행위가 워낙에 좀 더 세니까.
예.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그 본인은?
가족들이 말할 때는 그 순간은 아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상황이 바뀌면은 그 아니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더 사고 싶은 그게 생각이 더 많이 크긴 합니다. 다 잊어버리는 순간.
예, 고맙습니다. 또 가족인 입장에서 내가 남편한테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관습해도 안 되는데 너무 전제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도 또 하게 되신 경우가 있죠. 하지 내가 그러니까 마치 그 중독행위를 하던 분이 안 하려고 하는 걸 계속 하듯이 가족도 이렇게 이 하지 말라고 잠깐 말을 하고 이런 참견하는 것을 안 하지 하면서도 다시 뭐 크리카드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럴 때에도 그 어떻게 불가항력 거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 어떤 상태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중독자를 환자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개념을 자체를 이제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이 그냥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거다 해가지고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고.
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가 우리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실 때, 자녀가 뭐가 여기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 그때 또 하지 마라, just say no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먹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세요? 아니신 것 같아요? 그것도 중독증이라고 본다거나.
예, 중독증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전혀 안 먹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맞습니다. 안 먹혀 들어갈 거예요. 세 번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랑하는 남편이 다시 재발되어갖고 경찰에 연락할 만한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그랬을 때 가족분들은 남편분의 그 회복을 위해서는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연민이나 사랑으로다가 여태까지 봐줬으니까 계속 그냥 봐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좀 답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경찰까지 연락할 만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제가 잘 지금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이라든지 혹은 지금은 돈이 있는데 그걸 꼭 가져가서 해준다고 해서 뺏어가려고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물어보는 거요. 경찰에 해서 하면은 집에서는 그냥 회복해라 해라면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경찰에 입건이 돼갖고, 코트에 가서 문제가 돼갖고, 당신은 뭐 1년, 2년, 뭐 회복만 단단하게 판결이 나면은 그때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롱통으로 보면은 그 남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시작하는 그거거든요, 이거 행위가. 근데, 퀘션은 그래도 내 습성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까지 못하는 그 입장이 있는 거였고. 그리고 대개 어느 쪽으로 많이, 그 100%로 보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만약에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주 최악의 상황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마음은 굉장히 아프겠지만, 연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쓰다른 얘기지만은,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5년, 10년 오래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회복 시작시키려고 하면 연락하는 것이 이 매뉴얼에서는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네 번째는 이번에는 회복 간섭의 그 진정한 의미가 돼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이거를. 한번 여성 회복 참여자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거기는?
회복 간섭은 중독자의 회복 시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사전 교육시키거나 알려줘서 가족들로 하여금 약물이나 기타 중독 행위로 통제력을 상실한 중독 환자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중독자가 힛 마름에 처하기 훨씬 이전부터 회복에 참여하게 하여 환자나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과 중독 피해를 감소시켜 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준비가 잘 된 회복 간섭일수록 회복 성공률도 그만큼 높아지게 마련이다.
예, 이번에는 좀 길어서 나눴습니다. 남성 분야 한번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선구자인 닥터 잔슨은 1962년부터 5년간 회복에 참여한 알코올 중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위기가 이들이 회복으로 나오게 된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알코올 중독 문제로 야기된 위기 상황들이 그들로 하여금 회복해야 하겠다는 인식을 더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잔슨 박사 연구팀은 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마지막 위기가 닥칠 때까지 회복을 미루어왔고 가족들의 처절한 애원들을 외면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회복 간섭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했고 가장 효과적인 회복 간섭을 위해서는 가족, 친척, 친구, 직장 상사가 함께 모여서 중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관건임을 알게 되었다. 중독 환자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은 그들이 보아온 중독의 위험을 설명해주고 술이나 약물에 취했을 때 또는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과 같은 중독 행위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습과 당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중독이 야기한 가족관계의 악화, 학업 및 작업 능력 저하, 건강 문제 등을 진지하게 알려줘야 한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과제를 이루신 그 남성 회복자분께서는 회복을 여기 지금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작하실 때 자발적인 의사보다는 어떤 그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 회복을 나오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여기 연구팀에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붙여보실 때 이 말이 맞는 얘기인지 나도 위기 때문에 나왔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나눠주실까요?
저 같은 입장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저도 사실 경제적인 위기도 왔고 그리고 가족 간의 그 관계가 깨지는 위기도 왔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 도박을 하는 걸 알게 되므로 주위 관계가, 인간 관계가 깨지는 그런 위기들 가운데 이렇게 모임에 나오게 됐습니다. 만약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요. 그래서 위기가 곧 회복으로 나오는 점이라고요. 그 다음에 먼저 그 과제를 이루셨던 그 여성 회복 참여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발적인 의사보다 우리가 회복에 좋기라는 말을 어떻게 실감 있게 받아들이시는지 경험에 의하면은
그런 거
예. 근데 평상시에는 가족 입장에서는 위기가 오면은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보호라는 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남편이 그러면 남편이 우리 집에 가장이고 기둥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무너져 가는데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건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데는 모임에 참여하게 해서 고쳐줘야지 그게 보호고 사랑인 거.
예, 고맙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번에는 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가족들은 효과적인 회복 간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지에 대한 그 회복 간섭 6단계에 대한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한번 좀 조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길지 않은데.
잔슨 박사 연구팀은 효과적인 회복 관계를 간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 먼저 중독자의 회복에 관심이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간에 사전 회합을 갖고 회복 간섭 절차들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사전 회합 참여자들로 하여금 중독자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건들과 당신했던 감정을 기록하게 한다. 셋째, 회합 참석자들은 토의를 통해서 중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 계획과 회복 기간을 결정한다. 넷째, 참석자들은 중독자가 제시하는 회복을 거부할 시에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의논한다. 다섯째, 참여자들은 한 그룹으로 함께 중독자를 만나서 사전에 준비된 치료 계획과 회복 내용들을 제시한다. 여섯째, 참여자들은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회복 간섭을 실시한 다음에 다시 회합을 갖고 각자의 경험과 앞으로 할 일들을 더 나눈다. 주의할 것은 한두 사람만 대표로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참석자들은 그 말에 동조한다는 표현과 감정을 표현해야 좋으며 절대로 복수심이나 분노심에 차서 또는 정죄하는 태도로 회복간섭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예, 고맙습니다. 참 좋은 말이 많죠. 이 과제는 뭐 답변 못하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첫째는 먼저 중독자 회복에 관심이 있고 영향을 주시는 사람들 간에 사전에 모여서 해야 돼요. 몇 월 며칠 날 그냥 와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회의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에 회복 참여자로 하여금 중독자 되시는 분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어떤 사건, 일어났던 사건들이나 그때 그걸 보고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내가 앞으로 하겠다. 그냥 대충 뭐 알았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분하고 아는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복 참석자들은 토의를 통해서 중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계획과 회복을 합니다. 이거는 아직 중독자 되신 분을 만나기 전에요. 이렇게 회합을 가져갔고,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 보고 어디 그 들어가서 살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회복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학교 공부하는 사람 보고 갑자기 학교가 안 되고 어디 다 가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주 심한 경우 말고. 또 뭐 돈이 없는데 한 달에 뭐 천부씩 되는데 뭐 회복 기간을 가라고 또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돼요. 무조건 회복하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석자들은 중독자가 제시하는 회복을, 거부할 시에,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만났을 때. 그럴 때는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을 보여줄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전 예행 형식으로 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회복 참여자들은 한 그룹으로 함께 중독자를 만나지,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된 계획과 그 내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 있는 어느 회복원에 가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서울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면 갑자기 말이 틀려지 않는다 얘기죠. 이게 계획이 된 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는 회복 참여자들은 그 이런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이 회복을 해라고 했을 때 중독자분이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거에 관계없이 그런 모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만나셔야 된다 이게. 그래갖고 진지하게 인터벤션 즉 그 회복 간섭을 하는 동안에 느꼈던 경험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더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열 사람이 참석했다고 그러면은 열 사람 다 중구난방에서 얘기를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괴롭단 말이죠. 이미 문제는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로 한두 사람이 얘기하시면서 다른 분들은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 그래야 돼. 몰라. 응? 너 참 잘 듣는다. 응? 응? 정말 그렇게 해야 돼. 너 우리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동조해야 돼. 근데 또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뭐 그냥 복수한다. 응?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상처를 줬으니까 뭐 어떻게든 이번에 좀 그냥 해보자 해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죠? 진짜 사랑하는 뜻에서 아까 여성 참여자분이 경찰에 부를 상황이 되면은 당장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정말 앞으로 그걸 위해서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랑하는 의미에서 불러준다는 거죠. 그것이 회복 관습이라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회복 간섭이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이런 회복 간섭을 시작하시면은 두 가지의 우리가 기대 효과가 있어요.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이 회복 간섭 효과적으로 했을 때 그,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회복 간섭 이후 그 우리가 제시하게 되고, 거기서 그 결과가 좋아지는데, 그걸 한번, 남성 그 회복자 분 중에서 누가, 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얼마 안 되니까.
첫 번 회복 간섭 이유는 중독자의 방어의식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다. 중독 물체나 중독 행위가 중독자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야기하고 있고 합당한 치료 및 회복 계획을 경청하게 하고 지체 없이 가족들이 제시하는 회복 계획을 수락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회복 간섭은 여태껏 해온 설득, 협박, 충고와는 다른 차원의 내용으로 사전에 준비된 회복 간섭일수록 간단 명료하고 확고한 의사 전달이 가능하여 중독자를 회복으로 가느냐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 방금 과제를 읽으신 분께서는 회복으로 나오시기 전에 부인이나 가족의 어떤 그 설득, 혹은 협박, 혹은 충고 같은 거 받으셨을 때 어떤 그 리액션, 어떤 방어식 같은 것이 생기셨습니까? 그런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죠.
여기 나오기 전에도 몇 번 어떤 부딪힘이 많았는데, 그때는 뭐, 각서도 쓰기도 하고, 뭐,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죠.
아, 예. 예. 어떤 방어식이 생겼어요, 그때는?
그때는 사실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지나고, 그런 상황이 지나고, 다시 이제, 그런 상황이 지나면 또 다시 그 도박에 대한 마음이 강하게 생기죠.
예, 고맙습니다. 예. 그 그런 과정을 넘어서 지금 회복이 되셨으니까 옛날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회복 간섭, 그 지금 말씀이 첫 번째 회복 간섭이에요. 두 번째 회복 간섭 그 이유 중에서를 한번 그 여기 여성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회복 간섭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는 말을 중독자에게 공식적으로 전하는 기회로 이는 회복 간섭 가족들로 하여금 중독자를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는 데 소원을 주의식이나 자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어 가족 자신들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방금 과제를 읽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복을 해보지 않고 뭐 별거를 한다, 혹은 뭐 이혼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요. 아, 그 사람 안 됐다, 좋은 사람인데 그런 죄의식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래서 회고 나오기 전에 부인이나 가족이 설득, 협박, 충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할 만치 했으니까 이제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건 뭐 본인의 적이라고 해서. 내가 도와준 일은 정말 다 했다는 그런 심정이 그,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설득이나 협박, 충고는 이제 워낙 했었는데,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라는 그거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오케이, 이 사람하고 내가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한번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거에 대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그때 결정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회복 모임에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회복 참여자분은 이미 그 회복 간섭을 많이 그 내용은 그 용어는 몰랐지만 그 가정의 어떤 그 급박성 때문에 그렇게 쭉 해 나오신 거라고요. 회복 간섭은. 예, 그래서 회복 간섭의 장기적도 어떻게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거부 반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두 번째는 가족 입장에서도 내 할 만치 했다. 더 이상은 내가 뭐 이제 할 수도 있는 그런 죄의식 같은 게 이제 적어진다 이거죠. 그런 게 이게 돼. 그래서 오늘 회복 모임에서는 우리들이 회복 간섭의 이론 내용을 그 제대로 모른 채 그냥 상황이 다급하셨으면 해갖고 각 가정에서 회복 간섭을 실시해 오셔갖고 회복으로 나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이런 모르고 오신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예, 사전에 이런 회복 간섭 장점이나 6단계라든지 이런 거 알고선 대처하셨더라면 아마 예, 지난번보다는 더 수월하지 않으셨을까 응?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족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우리 박수 잘해주시고. 아, 얼마나 고생하셨어, 그래. 그래서 중독증 회복은 위기가 적기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아셨고, 그 다음에 중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회복 간섭을 해야 좋다는 것도 아셨잖아요.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업셋업을. 그 다음에 효과적인 회복 간섭 6단계와,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회복 중에도 회복 간섭이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회복 모임이 올 때만 한 게 아니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슨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또 회복된 내 이런 거 해야 돼 이것들도 또 간섭이 필요하신 거예요. 처음과 같이 크진 않지만 그래서 오늘 회복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은 효과적인 회복 간섭을 회복 생활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회복 방송을 청취하시는 가정 모든 분들은 오늘 학습하신 효과적인 회복 간섭 이론들을 이해하시고 그대로 준비하셔서 사랑하시는 가족을 회복을 인도하시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평온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온라인 회복 모임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구해하는 지혜도 주셔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